미요일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면 연간 5천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면서 중국이 원천적으로 이를 막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8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는 각각 8만 5천여 명과 141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피해가 큰 뉴욕주가 오늘부터 주내 5개 지역에 대해 부분적인 경제 정상화를 시작합니다. 앤드루 쿠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일부 업체의 경우 두 달 만에 영업이 허용되는 만큼 신중한 자세를 보여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욕주 내 경제 정상화는 10개 지역 가운데 핑거레이크와 모호크밸리, 서던티어, 노스카운티, 센트럴 뉴욕 등 5곳에서 실시되며 일단 부분적으로만 정상화됩니다. 부분적 정상화는 총 4단계 중 1단계인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 등으로 뉴욕주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설정한 7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곳입니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도 타격이 가장 큰 뉴욕시를 비롯한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규제 조처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에 세계보건기구 WHO 관련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WHO에 관해 곧 발표하겠다. 아마도 다음 주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슨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WHO가 중국 중심이라고 비난하면서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에 걸쳐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이 지난해 12월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처음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WHO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WHO에 연간 4억에서 5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면 중국은 4천만 달러 이하를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부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첫 환자가 나오면서 아프리카 54개국 전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했습니다. 레소토 보건부는 지난 13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200만 명의 왕국인 레소토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는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의 의료 체계가 취약해 많은 지역에서 바이러스에 대응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연합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누적 확진자는 7만 3천여 명, 이 중 사망자는 2,4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세계 경제가 세계 8조 8천억 달러까지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올해 최소 5조 8천억 달러에서 최대 8조 8천억 달러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바이러스 억제에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예상 손실은 전 세계 국내 총 생산 GDP의 9.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3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은경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낮 12시 기준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 수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3차 감염으로 확인된 사례는 인천 지역 학원 관련 4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종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등이 합동으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의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북한은 수출 상품을 활발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6억 달러 이상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제민간단체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불법 해상 활동과 관련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나라의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양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제재 위반 활동과 관련해 주의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해양경비대 등이 14일 합동으로 제재 회피 목적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날 불법 활동의 주체로 지목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입니다. 국무부 등은 이들이 제재 회피 목적의 기만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양산업과 에너지, 금속 부문에 연관된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이들 세 나라의 공통적인 제재 회피 활동의 특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 수칙을 전달했습니다. 주의보에서 지적된 세 나라의 대표적인 해상 기만 회계는 모두 7가지입니다.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선박명을 가리거나 선박 식별번호 IMO를 조작하는 행위, 선박과 선적물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가장 흔한 기만 활동입니다.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 출발지나 목적지 은폐 목적의 항해 기록 조작, 선박 깃발 부정 사용, 유령회사 동원 등도 대표적인 기만 활동으로 지적됐습니다. 주의보는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석탄과 광물, 선박, 기기류, 조업권을 포함한 해산물, 목재 등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정제유는 연간 한도 50만 배럴, 원유는 400만 배럴 이상 북한에 수출해서는 안 되고, 이 밖에 산업기기, 로켓 연료, 철과 철강,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역시 수출하면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정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해 불법적인 거래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지적됐듯이 북한은 지난해 370만 톤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고 모래 수출 역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의보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가담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경고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선박 등과 거래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대북 제재 대상이 추가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보는 조언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이 같은 주의보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은 세 번째 갱신 확장판으로 국무부는 제재 회피와 밀수, 범죄 활동, 테러리스트 활동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영역과 협력하는 데 대한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또 북한 등의 제재 회피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보험업체와 선박등록관리업체, 선박산업협회, 선주와 선박운영회사 등 10개 분야를 나눠 이들이 지켜야 할 세부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선박의 AIS 조작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거래하는 해당 선박 등이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등록됐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추가적인 대북 제재 없이 기존의 제재 내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날 주의보 발령 하루 전인 지난 13일 미 재무부는 민간 부문에 다시 확실하게 알리려 한다면서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 등과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는 문구를 기존 490건의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하며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북한은 수출 상품을 활발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외 수출을 위해 개설한 조선의 무역에는 총 720개 상품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제재 대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해무역 웹사이트의 수출 상품 코너 첫 페이지에는 LED로 만든 각종 조명 제품들이 레드라는 이름과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삼천리 조명기술무역회사가 만든 이 제품들은 상품 사진과 함께 소비 전력 등 구체적인 정보도 담겨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카탈로그 형태입니다. 지난주까지 이 웹사이트에 없었던 이들 제품들은 지난 며칠 사이 게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약 200개 품목이던 조선의 무역 수출 상품은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약 720개에 달합니다. 상품 종류는 조명과 같은 전기 전자 제품을 비롯해 의류와 식품, 건강 보조 제품, 화장품 등 다양합니다. 해당 상품을 제조한 총 94개의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 등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상품이 있을 경우 직접 연락을 취해 구매 계약 등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조선의 오늘에 올라온 물건들 상당수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는 점입니다. 조명 제품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5가 금지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 85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이고 의류와 식품 등도 북한산 섬유와 모든 식품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결의 23715와 23755에 위배됩니다. 이처럼 대북 제재로 사실상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이지만 조선의 오늘에는 버젓이 수출품 소개란에 올라있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비 조지타운대 교수도 상당수 품목이 제재 대상이란 점을 확인하면서 일종의 보여주기식 목적으로 관련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t probably would look worse for them if they don't publish something.
제재로 인해 해외 판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각 회사나 담당자들이 평양 등 지도부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1980년대에도 북한이 해외 수출용 상품을 담은 책자를 발간한 경우를 자주 봐왔다며 이런 활동이 새로운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a new thing forever that I can remember. This was like in the 1980s.
다만 당시에도 수출용으로 보이지 않는 비현실적인 상품 등이 많았다며 실제 수출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조선의 무역을 통한 수출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도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BOE는 이들 중 일부 회사에 제품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이메일은 아예 전송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로 돌아왔고 일부는 이메일이 전송됐지만 일주일 넘게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6억 달러 이상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제 민간 단체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 같은 비용 분석법은 실제 역량을 가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민간단체인 핵무기 폐기국제운동 ICAN은 1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6억 2천만 달러를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핵무기 폐기국제운동 ICAN은 전 세계 핵무기 철폐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핵보유 9개 나라의 지난해 핵개발 비용 추정은 미국이 354억 달러로 1위였고 이어 중국이 104억 달러, 영국 89억 달러, 러시아 85억 달러, 프랑스 48억 달러 순이었습니다. 비공식 핵보유국인 인도와 이스라엘, 파키스탄도 모두 10억 달러를 넘긴 가운데 북한이 유일하게 그 이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국가정보원과 국방연구원의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이 현재 35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국방비 중 6%가 핵무기 개발에 쓰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지출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지난해에만 분당 1,180달러를 핵무기 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9개 핵보유국의 지난해 총 지출 예상 비용은 730억 달러에 육박한다며 전년 대비 71억 달러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무기 지출은 언제나 선택과 기회 비용에 따른 사안이라며 신인과 지도자들이 계속 이 같은 규모의 돈을 낭비할지 아니면 다른 대부분의 비핵보유국들의 대우에 동참해 대량 살상 무기를 전부 폐기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알시아 세더스 자크리, ICAN 정책연구주임은 14일 VOA에 북한과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자료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관측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샌더스 자크리 주임은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나라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고 핵무기를 추구하거나 보유한 나라들을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는 인류와 환경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재앙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Clear that nuclear weapons in all countries need to be stigmatized.
샌더스 자크리즈는 허블 핵 감축이 미국의 역내 확장 억지력 약화로 비춰져 동맹국의 자체 핵무장으로는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도층이 아닌 전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는 유럽 내 시민들의 반발 여론을 소개하며 해당 국민들은 자국 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Intentionally or accidentally used, they don't support hav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their soil.
한편 ICAN의 정책 지원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제 영향이나 국제 정치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미중러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은 비현실적이라며 특히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비용 지출 삭감은 영내 동맹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rk Esper 국방장관도 지난 4일 국방기 삭감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계속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move away from the legacy and we need to invest those dollars into the future.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ICAN이 제시한 비용 기반 분석법은 북한의 실제 영향을 가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paying very little for much of the costs of the nuclear weapons.
베넬 선임 연구원은 비용 기반 분석법은 각국의 실질 물가를 반영한 GDP 구매력 평가 지수 PPP를 감안하지 않았을 뿐더러 북한의 경우 인건비 등의 요소들이 거의 들지 않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14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퍼 차관은 이날 인터넷에서 진행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미국의 지원지를 받아들였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 정부는 우리에게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에게도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실태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차관부는 일반적으로 우리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응답이 없다는 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한반도를 긴밀히 지켜보는 사람에게 북한에서 나오는 보도가 극도로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통제돼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무엇이든 극히 제한적이지만 북한에 감염 사례가 없다고 말하는 건 부정확한 것이 될 것이라 설명입니다. 한편 쿠퍼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협상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로 양측 간에 오가는 의견이 서울이나 워싱턴에서 정부 채널 밖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1년 전 협상을 시작한 이후 먼 길을 왔다면서 우리는 협상을 진행해가면서 조절해가는 등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양국 정부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곳까지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이 막대한 투자이고 양측이 동맹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에 대한 이 같은 약속은 협상의 근간이 되며 방위비 분담과 공동 책임에 관해 솔직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설명입니다. 쿠퍼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영내에서 직면하는 공동의 역경이 있지만 또한 그에 대처하는 공동의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사이버 역량을 활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지를 끊임없이 보이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의 마크 몽고메리 국장이 밝혔습니다. 몽고메리 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취약 분야를 노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해군 제독 출신으로 상원 군사위원회 정책국장을 역임한 마크 국장은 현재 의회 산하 초당기구인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국제금융체계의 온전함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과 위협이 중국, 러시아와 비교할 만한 수준인가요?
누군가 제기하는 위협을 진단할 때 그들의 역량과 의도의 조합을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능력이 북한과 이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상당히 일관되게 자신들의 사이버 역량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이버 기반의 금융 절도와 돈 세탁, 랜섬웨어를 사용한 강탈 활동 등을 감행합니다. 또 피해자의 컴퓨터를 손상하고 암호화폐를 탈취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활동을 반복해왔습니다.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동맹국 등의 더 중대한 사이버 역량과 문제를 내지만 북한은 특히 금융 분야에서 사이버 도구를 사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의지가 높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이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등의 절대적으로 중대한 도전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중국의 경우 10년 동안 미국의 지적재산 탈취를 감행했고 수조다로 훔쳤습니다. 중국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술 취득을 위해 미국의 군사연구와 개발 노력을 매우 구체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중대한 범죄 활동에 더해 미국의 선거와 민주적 절차 등에 관련된 사이버를 통한 정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특이한 점은 그들의 방대한 대부분의 활동이 금융 탈취와 돈 세탁, 랜섬웨어 등 금융 관련 사이버 활동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불법 구매 자금 조달을 위해 지도부의 신뢰성 유지 차원에서 평양 엘리트와 지도부를 위한 특정 공급품을 가져오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모두 돈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상위위원들이 지난달 미국의 보건 분야를 겨냥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해킹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한 북한의 해킹 활동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COVID-19와 그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을 이용해 이 사이버 기반의 악성 활동을 감행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주로 잘못된 정보와 소문을 퍼뜨리고 미국과 국제기구의 신뢰성을 저해하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합니다. 북한의 활동은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취약점을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한국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홍판을 손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단행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이 최근 북한의 악성 코드 유포와 사이버 활동 정황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발표가 잦아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It's about improving our deterrence by denial. What we've determined is that in many cases
거부를 통해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국가들은 무력 충돌 수준 이하나 회색 지대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이런 지점에서는 우리가 사이버나 다른 군사적 수단을 통해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그들은 기대합니다. 따라서 적들이 이런 회색지대에서 활동할 땐 미국의 최상의 대응은 악의적 활동에 대한 북한의 투자가 보상을 얻지 못하도록 나은 방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악성 코드나 북한만의 사이버 특징 등을 공유할 때 모두가 이런 것들을 찾고 탐지할 수 있고 더 나은 방어 역량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버 활동의 배후를 특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었는데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을 제기했는데요. 하나는 공격을 얼마나 잘 감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그니처를 포착하고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일단 공유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어트리뷰션입니다. 원점 추적의 신뢰성 문제는 우리 위원회도 검토하고 권고 사안에도 포함된 사안입니다.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상당히 빨리 범위 제출하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의 경우 난점 중 하나가 미국이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느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2014년 11월 소니 영화사를 공격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의 행위였음은 분명하지만 4년이 지나서 북한 해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은 매우 느린 겁니다. 우리는 원점 추적 역량을 가속화하길 원합니다. 미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동맹국 등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대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까요?
위원회 보고서에도 분명히 했는데 미 연방정부와 민간 분야의 협력이 아직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또 동맹과 파트너 등과의 협력 분야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적절한 행동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북한의 행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규범을 확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 사이버 임무를 수행하는 더 강력한 힘, 군사적으로 더 많은 사이버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도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양자 간 더 넓은 동맹 구조에서 이와 관련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 마크 몽고메리 국장으로부터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미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NI의 리처드 그레넬 국장 대행은 14일 북한이 유럽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주재 미국 대사인 그레넬 국장 대행은 이날 독일 일간지 디베트에 실린 독일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핵 참여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레넬 국장 대행은 독일이 통합된 유럽의 중심에 있지만 유럽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유럽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등은 위협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넬 국장 대행은 나토의 최대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은 핵 경쟁 격화를 전혀 추구하고 있지 않은 오히려 핵 억제 목표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핵 배치 개념 검토는 미국 핵무력의 주요 임무가 핵 공격과 비핵 공격의 억제,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의 안전보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DNI의 국장대행으로 임명된 그레넬 대사는 현재 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밀 2만 5천 톤을 지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안소영 기자입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14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밀 2만 5천 톤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 계정에 알렉산드르 마츠고라 대사가 미리 도착한 북한 포항을 방문한 사진을 실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 대북 지원 식량이 시에라리온 선적의 화물선에 실려 러시아 노보로이시칸을 출발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비 소식이 겹쳐 오는 27일쯤 하역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역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화물차 40대가 평양에 있는 창고와 재분소로 밀을 실어나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따른 격리 조치로 해당 화물이 한군의 고립된 지역에서 하역되고 있고 선원들은 의무적으로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마체고라 대사 등 평양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과 함께 남포항을 찾았다며 러시아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번 대북 밀 지원이 북한 식량난에 대한 유엔 기구들의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에 닥친 최악의 가뭄과 열악한 기상 조건 등으로 천만 명 넘는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 상태에 있다는 세계 식량 계획과 식량 농업 기구의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9년에도 세계 식량 계획 등을 통해 네 차례 북한에 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과 3월, 4월에 이어 6월에 흥남항과 남포항을 통해 4천 톤을 지원하는 등 모두 800만 달러 상당의 밀 8천 톤을 북한에 전달한 겁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한 밀은 대부분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 여성을 위한 영양 강화 비스킷 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대북 지원 사업비 48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연방정부 법령에 따라 유니세프의 예방과 치료적 복원 개입을 통한 아동의 유병률과 사망률 감소 사업에 해당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전체 대북 지원액 4,070만 달러 가운데 21.6%에 해당하는 88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집계돼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북 지원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식량계획이 지난해 3년 계획으로 발표한 대북 지원 목표액 1억 6,100만 달러 가운데 14일 현재 러시아가 1,37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돼 한국과 스위스에 이어 세 번째 순위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후보인 렘데스비르의 복제약 제조를 허용했습니다. 길리어드는 12일 인도와 파키스탄의 복제약 제조업체 5곳과 복제약 제조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체들은 전 세계 127개국에서 렘데스비르의 복제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길리어드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복제약 판매가 허용된 127개 국가들은 대부분 저소득 국가라며 북한, 아프가니스탄, 보츠와나, 나이지리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스비르는 코로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지난 1일 미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코로나 환자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렘데스비르와 클로로퀸과 같은 코로나 치료제 후보에 대한 임상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15개국 2,500여 환자가 참여한 실험 결과는 몇 달 내로 나올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 빈도가 올 들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김 위원장이 또다시 보름 가까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될 경우 북한 주민들 사이에 지도력에 대한 의문과 동요가 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지난 1일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 이후 또다시 보름 가까이 뜸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이후 20일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한때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김 위원장이 또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공전 참배 불참으로 김 위원장의 신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급기야 중태설 또는 사망설까지 나돌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상징후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나 공식 행사에 모습을 보이는 빈도가 올 들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올해 공개활동 횟수가 5월 6일 현재 17차례로 예년 동기 평균인 50회와 비교해 66%나 감소한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이 군 전력과 당정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겹친 때문으로 평가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 공백기가 빈번해지고 이런 패턴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지도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민심 동요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속되는 기간이라고 보는데 지금 벌써 20일 자명했다가 하루 나타났다가 거의 이제 또 보름에 가까운 시간을 또 자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명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다 보면 그런 동요는 파급 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신 센터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모방해 적극적인 대민 접촉을 했던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등 공개 행보가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 이외에 그의 건강이나 통치 스타일 변경 등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선대 지도자인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권력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집권해 그동안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하기 위해 대중과 포옹하는 등의 현장 밀착형 공개활동을 의욕적으로 벌여왔다고 평가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맞서 새로운 길과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김 위원장으로선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경제난이 더 심해진다다 특히 올해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걸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여전히 현장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입니다.
북한의 상황이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장마당 물가도 들썩이고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그 계획에 따라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 2018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보로 북한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좌절이 큰데 이럴수록 현지 지도를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필요성은 훨씬 크죠.
박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급감한 배경은 북한이 경제난 악화로 김 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울 만한 행사를 만들기 어려운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지난달 15일 태양절에 맞춰 준공하려 했던 원산 갈마 관광지구도 아직 완공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북한 주민들에게 퍼졌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그의 공개 행보가 뜸해지면 지도력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사망설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 내부에 퍼져 있거든요.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 현장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미 이상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개활동에 현저하게 준다면 김 위원장의 리더십, 그 다음에 주민들의 그러니까 내부 민심의 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조 박사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 유격대 신화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여 년에 걸친 권력 승계 과정에서 체득한 통치 노하우 등 선대 지도자들만큼의 정치적 자산이 없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지도자의 권위를 만들기 위해 이미지 정치에 각별한 신경을 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런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경제난 심화라는 숙제를 아는 것은 물론 자신의 애민 지도자상 구축에도 큰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탈출한 전직 북한군 출신 청년들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북한 군인들의 병영 생활을 비교하고 드라마 같은 탈출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은 조회수가 수월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 병사들은 어떻게
AK 수총과 총탄 90발 그리고 수리탄 2발과 쌍안경을 휴대하고 넘어왔는데요. 정말 총탄이 빗발치는 그런 DMZ를 뚫고 왔었습니다.
DMZ 인근 북한군 병사들은 부대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밥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떤 밥이냐?
네, 북한군에서 주식으로 먹는 옥수수 쌀입니다. 이 쌀로 북한군에서 직접 하는 밥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선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 출신 청년 탈북민들이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북시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시탈은 지난 2012년 서부전선을 동부전선을 통해 망명한 김강유 씨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유튜브 채널로 최대 조회수가 수십만 건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는 개인이 자유롭게 영상을 제작, 공유, 시청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독자 조회수에 따라 광고 수익까지 올릴 수 있어 지구촌 주민들 사이에 열기가 뜨겁습니다. 북시탈 TV는 북한군 병사들의 다양한 병영 생활을 한국군과 비교해 자세히 설명하는가 하면 한국군 장교나 최근 망명한 북한군 동료를 초대해 최근에 북한군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초코파이가 오리온하고 네. 롯데 초코파이가 두 개가 많거든요.
네.
뭐 많이 먹어요? 북한에서?
브랜드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그거의 너무 자본주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네.
딱 봤는데 차가 너무 많고 벌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부분이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에는 존재하는데 북한군에는 없는 것에 대해서 탑3를 한번 X 북한군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전화박스 없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탑 세 번째 휴가 없지만 실제로는 공식적인 휴가는 없지만 돈을 들여서 조건부 휴가를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정한을 씨는 14일 BOA에 북한군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남북 간의 이해를 더 넓히기 위해 채널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군에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는 채널이 없었어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군 관련해서 좀 알려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군에 대해서도 잘 알리고 그리고 북한군 인권 같은 것도 그러면서 굳이 이게 북한군 인권이다 이렇게 떠들지 않아도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를 진행하는 과정에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작하게 됐죠.
정 씨는 구독자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뜨거웠다며 북한 군인들의 현실에 무척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뭐 대충은 뭐 어느 정도겠지라고는 이렇게 상상은 했는데 실제로 막 저희가 막 북한 군인들은 어떤 밥을 먹을까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생활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아직도 북한 군이 이런 상황에서 생활하는지 그런 생활 수준이 그렇게 바닥일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북한 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영화 속에서 많이 미화되고 해가지고 정말 다 살인병기인 줄 알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아울러 1990년대생인 젊은 장마당 세대이자 비무장지대를 실제로 넘어온 북한군 출신이란 배경 때문에 내용의 신뢰가 더 높았고 최근 북한군 장교를 주인공으로 다뤄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나온 북한군 현실 자세히 설명해 관심을 더 높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300에서 500달러인 한국 병사들의 월급과 달리 생명수당을 포함해 150원에 불과한 북한군 병사들의 월급, 망명 뒤 북한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한국 군당국으로부터 보로금 300만원, 미화로 2,430달러, 소총 등 무기까지 갖고 왔기 때문에 12,000달러를 추가로 받았다는 얘기도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채널을 보고 북한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탈북자들에 대한 시선도 많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는 진짜 경험한 얘기 아니면은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진짜 팩트만 전해주자. 진짜. 그래서 탈북자들에 대한 이미지도 좀 개선을 해보는데 한번 이바지 해보자. 이 유튜브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 채널에 달리는 유튜브 댓글들을 대다수 보니까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저 김정은 정권에서 해방돼가지고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정말로 그렇게 바라고 또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사실에 좀 많이 감동받았죠. 네.
정 씨는 북한 주민들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꼭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이 사고가 굉장히 굳어 있어요. 필터링해서 많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말 저희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게임을 한다든가 그리고 막 우리가 밥 먹고 사는 평소에 그런 거 그리고 냉장고 안이라든가 이런 거 개인이 그냥 일 개인이 막 차를 타고 다닌다 이게 북한과는 도로가 다르게 이렇게 도로가 좋아서 차가 그만큼 고장도 별로 안 난다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거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보고 에이 처음에는 이게 진짜일까 이러다가도 와 이렇게 잘 산다고 하면서 좀 조금씩 조금씩 빠져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뷰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40대 탈북 남성이 16년 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동생을 찾았습니다. 죽은 줄만
2년 미서부 유타주에 정착한 40대 탈북 남성 크리스 최 씨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요리 경력을 쌓습니다. 최 씨는 솔트레이크 시티 중급 호텔의 요리사로 일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슴을 누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2년 전 미국에 정착한 후 계속 찾았던 여동생의 사망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최 씨가 막내 여동생의 인신매매 소식을 처음 들은 건 탈북하기 전이었습니다.
3년인지 4년인지 그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중국에 들어간 게 한 2002년에 들어갔다가 2004년도에 제가 나갔거든요. 집에 중국에서 피득 드러낸 데고 장충 감옥에 갖다 놔두고 있잖아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동생도 중국에 들어온 것 같다고 그렇게 그때 농담하는가 했지 놀린가 했지 야 형님 놀리나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실제 중국에서 집에 나와보니까 걔가 돈 벌어가지고 금방 나오겠으니까 기다리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편지에다가 간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 편지를 이렇게 짤막하게 써놓고 갔더라고.
충격에 빠진 최 씨는 여동생을 찾으려고 수소문했고 동생을 팔아넘긴 인신매매꾼들의 수감 소식을 접했습니다. 동생의 행방을 물을 길이 없게 된 최 씨는 당시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탈북이라는 고통스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탈북 여정을 시작한 최 씨는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 도착했고 이후 아버지의 부음을 접했습니다. 최 씨는 마디로서 큰 죄책감이 들었고 미국에 가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여동생을 꼭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년 3개월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입국한 뒤 한국 내 브로커들을 상대로 동생의 행방을 찾던 중 2018년 정거리 교화소에서 나온 북한 여성으로부터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집에 있을 때 엄청 고생했어요. 나는 어리니까 뭐 집에서 꽂다 그저 엄마 옆에서 붙어있으니까 집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맨 풀만 먹고 그래서 나도 띵띵 붙여가지고 내가 어쨌든 부모 대신해서 너만데도 진짜 잘 피고 진짜 시집도 당당하게 보낸다. 코너판 눈 쪽에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가를 엄청 좀 뭐랄까 많이 그렇게 해주자 했죠. 그런 게 없나.
자식이 많은 집안에 막내로 태어나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해 늘 안쓰러워했던 동생의 허망한 죽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북한에 있는 동생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한 11시, 12시 됐는가? 근데 전화 그때 오면 제가 짐작하거든요. 북한에서 온다는 거. 전화 받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받았는데 동생 아들이 그 막내를 찾았다고 그래 전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죽었다고 그렇게 내가 저 한국에 있는 거기서 계속 들었는데 그 무슨 소리냐 정확히 살았다냐 하니까 아 통화도 다 하고 동생한테서 그 막내가 돈을 보내줘가지고 돈도 다 받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남겨진 가족 그리고 이영말리 떨어진 큰 오빠만 여동생을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여동생도 이웃 아주머니의 말을 믿고 집을 떠난 후 지금까지 애타게 가족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여자 동생도 중국에서 이렇게 집에다 소식을 내보내는다고 엄청 많이 노력했죠. 몇 년 동안은. 그러다가 다행히 그 저 중국에서 또 이렇게 그 북한 여자가 하나 그렇게 다니는 거 하나 한 게 있었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 동생이 가를 통해서 집에다 좀 소식을 내보내달라고.
지난해 12월 15년 만에 가족과 연락이 닿은 영상이 처음 한 것은 가게 설 명절 선물로 돈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신분 없이 숨어 사느라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오히려 가족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으로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 가슴이 아팠다고 최 씨는 말합니다. 여동생과 16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진 날 최 씨도 울고 여동생도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우리 동생 아들 목소리 나는 대로 다 알고 있으니까 군옥다 목소리가 어떤지 그것도 궁금했고 자기를 왜 이렇게 늦게 찾아내고 그러면서 막 울어.
왜 이렇게 늦게 찾았냐며 우는 동생과 함께 울었다는 크리스 최 씨. 오빠와 미국에서 같이 살 거라며 당장 미국에 오고 싶다는 여동생과 최 씨는 위챗으로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여동생의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최 씨는 오후 4시 반이면 여동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집에서 40분쯤 떨어진 의복 공장에서 재봉사로 취직이 된 지도 오래된 일은 아닌데요. 그동안 전화도 없이 살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에 동생의 연락을 받으며 여동생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산지까지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염려하고 궁금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 세탁기 자체가 용량이 작으니까 애가 손빨래 하더라고요. 손빨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머리판 같은 건 집에서 상상도 못하는 게고 비닐 이런 좀 뭐야 그 이런 차에다가 치는 그런 방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위에 비안색에 막 이렇게 하고 집 안에는 뭐 보니까 벽지 이렇게 벽지를 바르고 위에는 비명막을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막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씨는 여동생이 중국에 처음 팔린 곳에서 돈 나와 지금 사는 곳으로 옮겼고 장애 시험지를 둔 광부 남편과 살게 된 이야기 등을 듣게 됐습니다. 호적 없이 살아도 한 동네 사람들이 자신이 탈북민인 것을 알면서 신나지 않는다면서 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온우이의 정은 더 쌓여갑니다. 최 씨의 여동생이 오빠에게 보낸 동영상에는 마스크와 헬멧을 쓰고 출근하며 예스라고 씩씩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애교 새끼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 어릴 때 소감이니까 그렇게 말이 나가는 거죠. 애기처럼 대해주고 왜 자꾸 그렇게 말해? 40살도 아직도 10살 같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의 벽을 조금씩 깊습니다. 최 씨는 여동생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막 왔다고 여기로 오빠도 왔다고 막 그러고 오빠네가 살라고 그러면서 철거리더라고. 그러던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면 제 머리 정도 되니까는 40살이 다 올라서는데 또 거기 가서 또 고생을 할 생각하니까 아찔하다는 이런 아들놈들이 가자고 그렇게 설득시키는데 이놈들이 기회코나 안 오겠다는 게란 말이에요.
중국인 남편도 불법 체류자인 아내를 혼자 내보낼 수 없다며 오빠가 직접 오라는 입장이고 시골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미국에 갈 마음이 없으니 엄마가 자식을 놓고 혼자 갈 수 없어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최 씨는 여동생의 안전을 위해 이름과 나이, 거주지역과 현지 가족의 정보 등을 밝히지 말아달라며 여동생이 중국을 떠나는 일이 10년 전 자신이 겪은 탈북 여정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동 제한이 심한 상황에서 최 씨의 중국 방문도 기약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최 씨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걔가 탄게 풀릴까 봐 그게 무섭지. 탄게 풀릴 그냥 그 주장한테 다 모두 날린 거예요. 아무리 데려오고 싶어도 안 오겠다는 애들이 많거든요. 중국에서 현실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 씨는 동생을 만나게 된 기쁨이 큰 만큼 탈북과 인신매매, 중국 내 상황 등 이런 현실을 만든 북한 정권에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김 씨 집안 배를 채우느라 수천만 북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가족끼리 왕래도 못한 나라가 북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 씨는 여동생을 다시 만나기 위해 민간단체와 접촉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영주권자인 자신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여동생에게 더 좋은 세상에서 제대로 된 신분을 갖고 살도록 천천히 바깥 세상 이야기도 들려주고 같은 처지의 탈북 여성들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최 씨는 말했습니다. 최 씨는 요리사가 된 자랑스러워한 동생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8년 50일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The day after Ben-Gurion cleared the state of Israel, the armies of Egypt, Jordan, Iraq, Lebanon, and Syria invaded.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의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앞서 유대인들은 2000년의 유랑 생활 끝에 지중해 동쪽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는 이스라엘 남쪽, 요르단은 동쪽, 시리아는 북쪽에서 각각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아랍에는 6만 명 이상의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반의 신생국가 이스라엘은 병력도 부족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제1차 중동전쟁은 1년여 동안의 전쟁 끝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1차 중동전쟁 결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13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돼 중동 지역을 떠돌게 됩니다.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 섬이 일본에 반환됩니다. 1945년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미군은 일본에 주둔하며 일본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일본의 새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강화조약 체결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오키나와를 1972년까지 미국 관할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오키나와를 미국에 이양하게 됩니다. 이후 오키나와는 미국 관할 아래에 있다가 마침내 1972년 5월 15일 일본에 반환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